한시입니다. 그러니까 비타한시가 되게 시편에 36편이 있어요. 그럼 이 비타한시의 구조는 가히가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비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직 구원이 되지 않았어도 선취적인 신앙으로 확신한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된 것에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굉장히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지요. 그러면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들어 달라고. 그런데 이 비탄에 빠져서 탄식하고 호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를 밝히고 있는 게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은 호소합니다. 간구하죠. 구원을 간구, 간청하면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 비통에서 호소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참 인물도,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그 마음이 편하지 못한 걸볼 수가 있고, 탄식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순간을 살아가지 않아요. 똑같이, 그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연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도 위로를 받는 거죠. 예. 아, 이런 분도 이렇게 한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구나.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이러한 일반 은총 속에서 선과 악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세상 속에서 보면은 딱 선과 악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는 종말이 있다는 거이죠.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종말에 갔을 때에 바로 여기서 선과 악을 완전하게 구별을 시켜서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선을 베푸시는 자들을 구원시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보고 살라고 하느냐 하면 주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이지. 예. 자, 3절 보면 그랬습니다. 이는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이 말소리가 사람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예.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이며 노하여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던 그때를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배경을 봅니다. BC 975년경, BC 1010년에 다윗이 통치해가지고, 그리고 40년을 통치하지요. 그러면 마지막 한 10여 년 동안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걸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친아들인 압살롬, 그리고 친구와 같고 항상 옆에서 그 모사로 모든 것을 잘 깨우쳐 주면서 함께 친구와 같이 살았던 아이도벨의 그 배신과 그 배반의 아픔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무엘 하 16장과 15장, 그 다음에 16장, 17장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은, 하, 그렇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더라. 산 것 같지만은 죽음과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지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다윗에게도 그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왕이 됐던 사울의 칼날에 한 10여 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고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평안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는 계속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나는 말하기를 자기 속으로 말한 거이지요.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예.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실제로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여러분, 광야는 죽음의 곳인데 광야는 살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당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광야가 내 피신처가 됐으면 쓰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8절에 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폭풍은 바로 직선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바람이죠. 예. 광풍은 돌풍으로 봐야 됩니다. 미친 바람. 그러니까 막 밀어치는 바람이고 이 미친 바람처럼 돌면서 모든 걸 다 걷어가니까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리로다. 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그럴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아이고, 날개가 있으면 훨을 날아가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지금 우리 성도님들 서로 위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권사님 한 분도 목사님 집에 있으면 간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살겠고. 예, 교회 오면 살겠고.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네가 신앙이 있니 없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높여 주고 이럴 때입니다. 예. 그래도 사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지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악이 이 성내에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절 보면 그러죠. 내가 성 내에서, 그럼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성이단 말이에요. 안식의 성이고. 그런데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왜 그러냐면 간사한 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의 혀 좀 잘라버리십시오. 예.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어요. 그 다니면서 막 비난하고 상대방을 없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이 압살롬이 사람들을 다 속여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11개 사무엘 하 15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예. 그 다음에 압살롬의 동생도 또 열왕기상 1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인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이제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 세우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지금 왕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왕에서 멀어지게. 왕이 사람 세웠는데 잘못 세워가진다. 왕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예. 그러면서 또 압살롬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고 그 속에는 이미 뭐예요?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죠. 예.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압살롬을 알고 절하지 않아요. 그럼 압살롬 손을 펴서 그들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춰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예. 그래서 6절에 그래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왔던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럼 마음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예. 이러면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저를 이제 헤브론에 내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야욕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반역이 이루어지는데 12절에서 이렇습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랬습니다. 예. 반역하는 일이 거기에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맞는 사람이 많아지고 다윗에게는 점점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죠. 예. 그때 이미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령이 와가지고 왕이요. 압살롬이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다 사람들의 마음은 압살롬 편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빨리 이걸 알아차려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도망가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이제 11절에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성이 아니라 완전하게 죄악의 도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했던 자들이 누구냐? 이것을 지금 12절에서부터 15절에 말씀을 하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12절에 이거 잘 보십시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 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제 잘 보십시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원수였다면 그 말이 원수일지도 원수였다라면은 내가 참았으리라 나도 참았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나를 절대로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만약 내가 미워하는 자였다라면은 내가 그를 피해서 숨었을 것이다. 예, 그하고 가까이 안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 이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 힘든 거이죠. 아들한테 배반당하는데 이렇게 힘들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정사를 이끌어갈 때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걸 거기다 따라주었던 그런 아이도벨이 가까운 친구지잖아요. 어느 정도 했느냐. 14절에 우리 다 같이 14절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예, 예배도 같은 자리에 나가고 정사를 꾸며갈 때도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의논하고 했던 이러한 가까운 사람이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돌변을 해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압박을 가해오고 이렇게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때 15절에 그럼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제 그 다음에 16절에서 이제 그 이하에서는 간구를 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게 이제 신앙이지 않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비둘기에 날개가 있다라면은 허를 날아가서 말이지. 저 광야에도 좀 숨어서 숨 좀 돌리고 살았으면 쓰겠다 할 정도인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문제가 그 문제보다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 부르짖다 이걸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적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예,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 속에서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렇게 1절에 시작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피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그 말이에요. 위대하신 주님이 나 같은 것에게도 가까이 해 주셔서 이 불쌍한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대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더나 그러듯이 한마디로 그 밤에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새벽을 깨우면서도 기도하고 또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고 기도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삶이 하나님과 대화 속에 살으라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면서. 예.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렇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뭘 하느냐. 선취적인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미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고 평안에 하신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과거사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19절에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한마디로 영원 전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그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아니고 불변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 하나님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과의 비교를 또 해보고 있습니다. 19절은 그렇잖아요.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들은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부터 계신 변함이 없이 의로 통치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가 동일하게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리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지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한마디로 아버지 다윗에게 왔을 때 이 압살롬이 얼마나 매끄러운 말을 했겠어요.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도 아버지 저에게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얼마나 매끄럽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시간만 나면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를 시작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는 인본주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의 자리까지 찬탈을 하지요. 그런데 사무엘 하 18장에는 하나님이 죽일 때 철저하게 죽이는데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나귀를 타고 이 상수리 남 아래로 지나가는데 이 압살롬의 머리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예, 이 머리 결도 그랬고 머리가 다듬어진 것도. 그런데 이것이 자기한테 죽음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나무 사이에 딱 이거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세위에 나귀에 타고 손살까지 가는데 이게 탁 걸려버린 거예요. 탁 걸려서 예, 매달린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전에 누구에게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너희가 죽여라 그러니까 가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죽인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이야기했거든요. 내 아들이 이렇게 잘못했지만은 죽이지는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 요압 장군은 가서 창으로 찔러서 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비참하게. 결국은 뭐합니까? 돌아오는데 역시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그 신앙이 아주 중요한 신앙이었던 사실을 한 두 군데에서 제가 보고는 참 다윗이 이런 신앙이었구나. 이제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 나오고 법궤를 메고 나왔어요. 그때 사독과 이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궤를 모시고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러면서 15장 사무엘하 15장에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내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이 예배를 먼저 드리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어떤 지금 이 상황이 급하게도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서 보게 되면은 4장에서 보면 어떤 일을 보냅니까? 그때는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지 않아요. 예.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거 있으면 이길 거로 하지만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자들입니다. 법궤 옆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게 되지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법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잘 압니까? 다윗이 잘 알고 솔로몬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토로나를 인도한다, 회복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이가 막 또 흙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갖다가 비참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요압 그 장군의 동생이 또 아주 또 유명한 아비새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저 머리 베어버리겠습니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든 거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그러면서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마음을 지으면서 끝까지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표현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성공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짐을 맡깁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마디로 던져버리라, 버려버리라, 맡겨버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